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우리는 모두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가족의 사랑과 돌봄 속에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의 신앙 교육이
신앙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배워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북재산 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브가 목사입니다. 한때 남조선에 중2병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춘기에는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예민해지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부모와 마찰이 심해지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평균적으로 초급 중학교 2학년 때쯤 돼서 중2병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처럼 미성숙한 행동을 하는 성인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저 사람 중2병 걸렸네 라며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중2병에 걸린 것처럼 끊임없이 사고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인데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이은희 집사님과 이수인 자매님과 먼저 반갑게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부모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때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자도 때려잡을 만큼 강한 삼손이 부모에게 때를 쓴다고 하니까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때를 쓰고 있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돌아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민족의 딸을 데려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욱이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딸을 데려오겠다고 반항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결혼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셔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로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을 만날 때도 신랑과 신부로 만나시죠.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9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결혼에 대해 말할 때는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가정의 분위기가 여자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의 결혼은 대부분 중매결혼이 많아요. 남녀의 결혼이라기보다는 가족들 간의 결합이라는 생각이 많아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용사 삼손은 대놓고 첫눈에 반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노라며 부모에게 선포합니다.
삼손의 부모는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거예요. 삼손의 부모가 블레셋 여인을 반대했던 것은 단순히 이방인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더라도 루시나 라합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환영을 받았어요.
하지만 삼손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인은 블레셋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블레셋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요. 목사님이 종교를 바꿀 생각이 없는 무당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해도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고 있고요.
아무리 말려도 삼손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삼손의 뜻대로 블레셋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러 삼손과 함께 딤나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삼손이 그 여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맞아요. 삼손은 결혼할 여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삼손이 그 여인을 만났던 딤나라는 것은 원래 단 지파에게 주어진 덫이었어요.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 읽어볼게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월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이렇게 제비를 뽑아 얻게 된 땅이었으나 단지파는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였고 결국 블레셋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기 때문에 청동기 문명이었던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발전되고 향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련된 블레셋 문화에 마음이 끌린 삼손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여인보다는 블레셋 여인이 눈에 더 들어왔던 것이죠.
우리 잠깐 창세기 3장 6절과 요한일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묵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묵은지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창세기에서 여자는 그 실과가 보암직도 했기 때문에 먹었고 요한사도는 세상의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삼손 역시 여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었네요.
그런데 삼손은 어쩌다가 이렇게 반항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글쎄요. 어쩌면 자라면서 삼손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며 블레셋인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기대들이 삼손에게 아마도 큰 압박감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와 압박감들이 삼손으로 하여금 일탈을 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우리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거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4절에서는 삼손이 이 일로 블레셋을 치료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삼손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사기 13장 2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런데 바로 이 다음에 나온 구절이요. 삼손이 딤나에 놀러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해서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사들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늘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삼손이 한 일은 고작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죠.
그 여자가 삼손 눈에 보기 좋았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 삼손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혼을 추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일탈을 통해 블레셋을 칠 기회를 노리셨던 거군요.
맞아요.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들의 반복이에요. 삼손은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블레셋과 싸웠던 적이 없어요. 삼손은 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행동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삼손의 행동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블레셋과 큰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인해서 삼손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만 삼손이 앞의 사사들과 달랐던 점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쁜 여인을 너무 좋아했던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지요.
삼손의 부모는 결국 삼손의 뜻을 말리지 못하고 상대 여인의 부모를 만나러 딤나로 내려갑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은 양가의 부모님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양가의 부모들이 먼저 만나서 신부의 몸값을 정하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 값을 치러야만 신부를 맞이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신부의 몸값이란 것은 여인들이 버림받았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의 지위가 너무도 낮아서 이혼이 너무도 손쉽게 이루어졌고 남편은 아내를 사소한 이유로도 버릴 수 있었거든요.
시집을 갔다가도 남편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쫓겨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몸값은 아무도 손을 댈 수 없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로금류를 미리 받아든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혼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분명 함께 딤나로 내려갔는데 삼손의 부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삼손 혼자서 어린 사자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사자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기 위해 준비해 두셨던 장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 증거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셨죠. 그 뒤 삼손은 어린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손쉽게 찢었어요.
어린 사자를 찢었다는 것은 둘째치고 염소 새끼도 사람의 손으로 쉽게 찢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삶거나 구운 고기라면 몰라도요. 그럴 정도면 삼손의 손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칼도 필요가 없었죠. 삼손이 싸울 때 칼이나 창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 도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힘이 셌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힘이죠. 삼손은 자신이 사자 새끼를 죽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자랑을 하지 않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입을 닫으셨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약혼이 성사된 것을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계속 읽어볼게요. 사사기 1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끌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은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모태부터 나실인이었던 사람입니다. 나실인의 규례에는 절대로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설사 그 시체가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만지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그 안에 있던 꿀까지 먹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부모에게도 먹게끔 합니다.
그 당시 꿀은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두 번째로 애굽에 보내며 양식을 구해오라고 할 때 선물로 꿀을 가져가라고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은 꿀처럼 달콤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나 같은 꿀맛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삼손이 찾은 꿀은 시체 상태인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는 꿀이었지요. 삼손의 삶은 달콤하고 위안을 주는 것을 찾는 삶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달콤한 위안이란 아름다운 이방 여인이기도 했고 또 어느 때는 시체에서 나온 꿀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 죽음으로 이끄는 독약 같은 달콤함이었죠.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않는 삶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잊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치중하게 만드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가운데로 들어가 볼까요?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엿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 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매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되었던 그 동맥에 준바되었더라.
이제 혼인이 성사되고 피로연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와 결혼식을 올리고 피로연을 베푸는 것이지만 블레셋의 풍습은 그와는 반대였어요. 블레셋에서는 신부의 집에서 피로연이 열리는 것이 고유한 풍습이었습니다.
신부의 집에서는 블레셋 청년 30인을 데려와 삼손을 위한 들러리로 세웁니다. 흥청 망청한 술자리가 벌어지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한 삼손의 기분은 너무 좋았습니다. 삼손은 호탕하게 외치죠.
이보게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터인데 만약 이것을 맞춘다면 벼옷 30벌과 고도 30벌을 주겠네. 그런데 자네들이 풀지 못한다면 나에게 벼옷 30벌과 고도 30벌을 주어야 한다네. 어떤가?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숫자가 많으니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내기에 응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삼손이 낸 질문은 자기만 아는 것이었거든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만만한 삼손의 신부를 협박합니다. 만약 삼손을 통해서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신부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말이지요.
신부는 잔치 기간 내내 울며 불며 삼손에게 애원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과 가족들이 불에 타서 죽게 생겼으니까요. 만약 삼손의 힘이 온 블레셋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세다는 것을 알았다면 차라리 삼손에게 이야기해서 위험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 삶에 만약이라는 것은 없죠.
잔치 마지막 날 블레셋 사람들은 의기양양해서 답을 말했고 삼손은 신부가 약속을 어기고 답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삼손은 신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분노한 삼손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수수께끼 상품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는 신부를 내버려 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된 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신 거지요.
삼손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삼손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충동적이며 하나님의 규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큰 힘을 주시고 그가 사고를 치더라도 그것을 블레셋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든 계획하지 않았고 생각조차 못했던 상황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전보다 좋은 삶일 수도 있고 나쁜 삶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삼손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손을 놓지 않으세요.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전하는 담대함의 근원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북조선으로 찾아가는 신방예배
똑똑똑 신방 왔습니다.
신방 왔어요.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방예배 함께 오는 조활 목사입니다. 오늘 예언자매 서준자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서련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이거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 좀 나눠줄래요?
저는 목사님 자기 이해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능력?
네. 나를 알고 나의 뭐 한계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삶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자기 네. 능력을 아는 거.
자기 이해 능력. 내가 네, 어떤 이해 사람인지.
네, 네. 저기 우리 서륜 자매님은요?
저는 꾸준함?
꾸준함?
네,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살짝 좀 물어봐도 될까요?
내가 어떤 일을 목표하고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꾸준함.
포기하지 않는 거. 네. 꾸준함.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신방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오늘 대표에 이어서 이서륜 자매님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그 누구도 영적 전투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세요. 헌의 세속적 결속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대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겨나가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 자석과 같이 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세요.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이 세상의 씨름과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모든 북조선 신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북조선 신자들이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세상의 서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예언 자매님, 서준 자매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육체가 이제 성장하죠. 태어난 후에 때가 되면 기어다니게 되고요. 때가 되면 또 일어나고 걷고 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몸무게도 늘고 근육도 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장한다라고 하죠. 약했던 존재가 강해지는 것, 힘이 없던 존재가 이제 힘이 생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육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절로 성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그냥 자연히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가 자랄 때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날 줄 알고 걸어야 할 때 걸을 수 있게 되고 말할 때가 되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 속도가 좀 더딘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늘 걱정이 되고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아이들과 성장 속도가 비슷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하면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하게 되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요. 강해져야 되는데 강해지지 못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경우가 이것뿐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 또 고통,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인생에 그런 어떤 아픔과 절망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육체적인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목사님 말씀은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억눌림과 이런 것들은 유괴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게 되고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의 사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성장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조선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처음 만나면 나는 교회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라든지 직분이 무엇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적인 능력 어떤 능력을 추구해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둠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깜깜함을 어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영적인 어둠은 죄와 저주, 고통, 아픔, 억눌림, 악한 영, 마귀, 사탄,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은요, 어둠을 이겨요. 무조건 이깁니다.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기는 것이 빛이란 말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빛의 세상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둠의 세상일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에요. 어둠 속에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죄가 틈타고 들어왔어요. 마귀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죄라고 하는 씨앗을 심은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오늘날의 세상이 어둡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아담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아담 보고 관리해라, 다스려라, 통치해라 그렇게 아담에게 넘겨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어느 날 슬며시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이걸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탄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아담이 사탄의 이야기에 순종을 하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죄와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의 통치 권을 사탄에게 넘기게 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탄에게 넘어간 이 세상의 통치권을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 그렇다면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광야에서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사탄이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왜 왔는지 알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왔잖아. 그거 십자가 가지고 고통의 길을 가지 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쉬운 길 줄게. 이거 다 내 소유가 됐으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전하면 내가 다 넘겨줄게. 내가 이거 넘겨받은 건데 다시 넘겨줄게.
마치 사탄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한번 시험해봐.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유혹한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사탄의 이야기를 이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 서륜 자매님 읽어줄래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나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사탄이 그 권위와 영광을 넘겨받았다는 거네요.
그래서 사탄은 그 권위와 영광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았나요?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의미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통치권을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넘겨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의 이야기에 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죄함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아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사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사슬에 매인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군요. 스스로는 못 느끼겠지만 우리 모두 어둠의 사슬에 매여서 사탄의 정도로술 하면서 그렇게 살던 존재네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사이에 공격당하고 억눌리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돈이 많아도 속이 허허하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의 명예와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졌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안 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연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늘 뭔가에 눌려있는 것 같고 뭔가 할 수 없는 슬픔이 있고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한 것 같으나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영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런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공허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케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서륜 자매가 읽어줄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예언자매님 읽어줄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서준 자매가 읽어줄래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용이라.
늘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들과 싸워야 되느냐? 세상 지식, 학교에서 배운 공부, 그걸로 못 싸워요. 철학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세상 지위로, 절대로 그런 것으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사실 믿으신 우리 북초성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 능력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능력이 있는지가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 있죠.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이스라엘은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의 정신이에요. 교육 정신인데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고 다음 세대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예언 서준 자매 읽어줄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의 율법이 어떤 헌법의 근간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예언자매 서준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 너희 축복받고 싶으냐? 그러면 순종해라 하십니다. 그 반대 말씀도 있어요. 20절부터는요. 불순종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그러셨어요.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요, 목사님. 사실 지금 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북초선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린아이 때는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때를 쓰고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고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성숙한 거지요.
그것을 우리는 세상 말로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 내가 성장했다고 해서 성장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순종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영적 능력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뭐 방언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예언도 하고 어린 시절에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쉬운 기도예요.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착각 중의 착각입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살고 방언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언하는 것은 제일 초보 단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능력에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영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정도가 내 영적인 능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은 단순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면 됩니다.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하면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함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날마다 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기 싫은 거 순종하고 또 순종하다 보면은요. 영적 능력이 배가 되는 속도가 정말 두 배, 세 배가 되는 거예요. 빠르게 영적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좀 나눠 줄래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신앙을 말과 이해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며 실제 삶에서는 능력 없이 버티고 있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겪고 있던 싸움이 사람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다시 분별하게 되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위로나 감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억눌림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적 능력은 특별한 은사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작은 일상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에 깊이 자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와닿는 말이 말씀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데까지 머물렀는데 능력이 되는 것은 어떤 은사나 방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 예언 자매님이 고백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저에게 다가온 것 같은데 매 주일마다 그냥 교회 가는 것으로 저는 그냥 순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혼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의 싸움임을 고백합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피하지 않고 능히 맞서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순종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은 소속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능력을 강력하게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추위가 매서운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추위했던 우리 북조선 신자들 지켜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신방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방예배와 함께하며 하늘을 찬송하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북조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죄를 사. 소리